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16주년을 지났습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결혼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부모님 뵈러 이제 경북 구미로 내려가기 위해서 무궁화호를 타고 내려가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과 또 적당한 또 기차의 덜컹거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꼬박꼬박 잠들고 있는 그런 무렵에 저는 이제 남들 잘 때 공부하자 이런 생각에 뭔가 책을 하나 펴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뭐 존 맥스웰의 뭐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을 깨워라 뭐 그런 책이었는데,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린 거예요. 아, 홍익회 아저씨 왔나 보다. 맥반석 계란이나 깨먹어야지. 그러고 딱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긴 여자가 또 서 있는 거예요. 문이 탁 열렸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얼마나 못생겼냐면, 이렇게, 어이쿠! 하고 고개를 바로 숙일 정도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책을 보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볼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발이 여기 멈춘 거예요. 여기 시선에 발이 멈춰 있어. 그래서 아, 왜 가지 안 가나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못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못생긴 여자랑 내가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이렇게 좀 섬뜩하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자고 있는 제 아내 쪽으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탁 잡았어요. 그때 반대쪽 주먹을 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제가 그때 해병대 제대한 지 3년밖에 안 될 때예요. 이제 제 인생의 체력의 전성기를 아직 가고 있을 때인데도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 깬 거죠. 자던 승객들 다 깨가지고 이렇게 그 무궁화호의 격투신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는데 눈을 보네, 눈이 이렇게 흰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흰자가 막 보여. 그래서 아,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좀 교회 안에 있어서 들은 것도 있고, 권사님들한테 뭐 들은 거, 본 거, 아버지한테 들은 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배운 대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반말을 딱 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어요? 별로 기대한 거 없어. 일단은 뵙고 봐야 되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한테서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막 떨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세 마디를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성경책을 펴던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얘가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아내한테 왜 린치를 하려고 했는지, 왜 덮어놓고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방언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막 순간 혼란함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꽉 잡고 있었더니 힘이 쫙 들어왔다가 힘이 또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네. 그리고 여자 목소리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자. 그리고 딱 잡고 손을 잡고 이제 여자 손을 잡고 이렇게 통로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뭘 떨떠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궁화호 문을 드락 열고 저기 앉아. 그러니까 가서 앉았어요. 아저씨 몇 명이 담배를 피우다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앉았는데 어떻게 할지 그때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건지, 나가라 그러면 덤비는 건지, 내가 나가라 그래도 되는 건지. 전도사 그때 1년, 2년차 때인데 나가라 그러면 얘 갑자기 막 누우면 어떡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반대편 객실 문이 딱 열리더니 영무원하고 웬 어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이 엄마인 거예요. 이 여자의 엄마인 거예요. 오더니 머리채로 확 덮더니 야이년아 내가 나가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확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오오 하면서 여자를 뺏긴 거 아니야. 하여튼 자기 딸을 데려가는 거죠. 그죠? 오오오 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 어머니가 탁 돌아보더니 우리 딸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대순진리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뭐 궁금하면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무슨 조상신을 섬기는 무슨 이렇게 귀신, 조상 귀신들 섬기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어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한 시간 뒤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막 했더니 아버지는 아까워가지고 아깝다, 아깝다. 그를 쫓아내줬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뭐 제 역량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 장면에서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의 실체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것과 또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 뭐 이런 정도를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배가 없어서 풍랑을 걸어가셔서 배 위에 당도하셔서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배가 오늘 딱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호수 건너편인데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일행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광인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사건은 그 광인과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자, 한번 관찰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럽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뭐 얼굴에 뭐 이렇게 오물을, 뭐 수검댕을 묻혔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더럽다, 이 말은 매우 강하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아주 그런 귀신이 들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어떤 무덤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보신 그런 봉분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보는 그런 평토장이나 이런 무덤은 아니겠죠. 거기를 뭐 파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해변가니까 이렇게 바위가 깎여서 생긴 자연 동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장례를 지내고 또 때가 몇십 년 지나면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또 그 조상들의 그 뼈를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옮겨 담는 거죠. 몇 대를 뼈를 추스려 담아요.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표현 있죠, 구약에. 그것이 나의 뼈가 열조의 뼈 항아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사람은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이 사람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무덤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제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이 삼손 같았어요. 그냥 쇠사슬을 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쳐요. 돌로 자기 피부를 막 벗겨가지고 피가 막 흐르죠. 이 피를 막 바르고 뿌리고 막 통증도 안 느끼나 봐. 밤낮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피를 뿌리며 괴성을 지르는, 누군가 이 사람을 이 정면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얼어버릴 거예요. 발바닥에 아주 그냥 땅에 딱 붙어버리고 힘이 쭉 풀릴 겁니다. 얼마나 이 기괴하고 엽기적인 장면입니까? 무슨 불행한 해질 무렵에 이런 장면을 직접 본다면 아마 다 기절할 겁니다. 우리는 다. 사탄의 영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의 영, 이 살해의 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분 탓도 아니고요. 환경 탓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이런 파괴와 살해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이것은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뭐 그래서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 실험실에서 가능한 것만 표현하니까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내용들, 가려져 있는, 덮여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때로는 이런 어떤 사건, 사고나 또 정신병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는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꼬리에 삼지창 달린 빨갛고 조그만 그런 마귀 새끼 인형처럼 그렇게 갖고 놀만한 그런 존재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쓰다듬고 갖고 놀고 막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얘가 이제 유스 마귀가 돼요. 청년 마귀가 돼요. 이게 갑자기 힘이 커지면 이제 갑자기 내가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를 계속 보고 만지고 먹이고 그러면 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얘, 나중에 얘가 나를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죠. 예,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단순하게 뭐 이게 영적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뭐 중간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술이라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잔, 두 잔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얘가 나를 컨트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상황으로 치환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완전히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살해의 영으로, 살인의 영으로, 폭력의 영으로, 전쟁의 영으로, 위협의 영으로 이렇게 막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면 영적인 세력이 아주 먹구름같이 꽉 장악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람들의 그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막 위협하고 막 도전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실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영적인 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명하셨나요? 그 괴물 같은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뭘 명하셨냐면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뭐 앞뒤 잴 거 없어요. 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실제로 보면 흉측하기도 하고 제가 여자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막 웃으셨는데 정말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못생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거기서 아주 그냥 너무 음산한 기운이 막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사로잡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얼굴도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다가가기도 힘들고 아주 흉측하고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더러운 귀신에게 강도맞은 상황인 거죠. 거기서 구출되면 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 거지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그 영혼을 정복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뭐 직접 사용하실 기회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 혹은 직접이 아니더라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적기도를 할 수 있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아무한테나 아무데서나 이게 막 남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동체 가이드 속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사탄의 이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호칭 중에 가장 극존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도 감히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못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완벽한 예수님 캐릭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아는데 사탄은 차이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헷갈리고 그러는데도 계속 순종하려고 그러고 근처에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더 성숙하고 회복되고 더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다 아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방어하고 지금 반항하고 교묘한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나님 이름을 왜 또 들먹이는 거예요? 하여튼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의 이 귀신의 영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지금 허용된 시간과 기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존칭으로 예우한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섹션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느낌,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경배하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또 함께 반역하여 멸망할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하여 미혹하고 있고 모으고 있는 거죠. 그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문화적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할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불과 유황불의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최후 심판이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있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하게 하고 권위에 대항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끊임없이 그 자존심을 계속하여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속적으로 떠나고 아주 조직적으로 떠나고 대대적으로 떠나게 하는데 사탄은 자신의 모든 은사와 모든 자원들을 다 아주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 걸고 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파괴하는데 사탄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멸망이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간파해야 돼요. 파괴의 영, 분열의 영, 이 반항의 영이 판을 칠 때 우리 그 내면을,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에게서, 우리 민족에게서 그 손을 놓고 떠나라.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뭐 영혼이 뭐 구체를 떠도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불신자의 사후영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사탄의 졸개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자 사탄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설의 고향은 완전 그냥 전설이에요.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만만치 않아요.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 누군 줄 아는데 나오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일단 객이잖아요. 일단 저항하잖아요. 저항. 일단 저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구절 말씀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을 물으세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예? 군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자 드러내고자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래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 6천명 되는 그런 군단급의 그런 단위를 말하고 있어요. 딱 6천명이라는 의미는 아닐 테고 매우 많다라는 의미의 뭐 대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토요일 오후에 아주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엣지워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자매가 귀신에 들렸대요. 그 지금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 먼저 물었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귀신 갑자기 시간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9W를 올렸어요. 이제 이거 혼자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지금 귀신 들린 자매가 있는데 이 상황에 쫄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5명만 빨리 연락해서 엣지워러로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10분, 20분 안에 5분이 이제 속속이 들어오셨어요. 가니까 이제 주방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내세요.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끌어가지고 이제 거실 중간에 이렇게 눕혔어요. 권사님 다 오셔가지고 이제 발에, 다리에, 어깨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저는 이마 위쪽에 자리를 잡고 이마를 딱 누르고 이제 같이 로마서도 읽고 에베소서도 읽고 빌립보서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러고 이제 기도를 같이 막 해요.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갑자기 힘이 들어오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남자 힘 같아요. 막 힘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팔을 누르고 기도를 막 하니까 갑자기 몸에 힘이 이제 쭉 이렇게 한 번씩 쭉 빠져요. 그래서 물었죠. 오늘 본문이 기억났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혼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혼돈이란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 혼돈의 영이 떠나가라고 막 또 기도를 한참 한 거예요. 그게 막 발작을 하다가 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주인집 집사님이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다 나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 목소리로 네 마리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네 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또 그것을 이제 반복했어요. 그 똑같은 세트를 한 20분 되는 세트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두 번째 이름은 혼돈, 아니, 첫 번째가 혼돈이고 두 번째가 나태의 영이고 세 번째가 음란이었고 네 번째가 우울이었어요. 우울이 나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우울 나가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주인 집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엉금엉금 끼워오더니 목사님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필사적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기도하고 또 로마서 있고 에베소서 있고 빌립보서 있고 또 보혈 찬양 오늘 이런 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찬양하고 다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발작을 하더니 자기 이름이 원망이래요. 원망.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집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이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자기 배를 때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미워하고 뭐 욕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망이 이렇게 싹 트고 있었던 거죠. 그 원망의 영으로부터 모든 영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혼돈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막 그렇게 막 차마 몰고 나가면 사고 나고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떠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을 정복한 이 군대 귀신은 이 지방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는 와중에 마침 돼지떼가 보이니까 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 몰살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 평화롭게 꿀꿀거리며 음식을 먹다가 바다로 미친 듯이 뛰쳐드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우리는 이 군대 귀신의 아주 파괴적인 본능을 확인합니다. 사탄의 영은 죽이고 부수는 것이지 결코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일시적인 허락과 허용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일이 때로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이런 하소연 우리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악한 영들은 영원한 불못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고 아주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실제로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시대 정신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아주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실제적인 대적은 이런 악의 영들이라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고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부르심과 그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서로 연합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강화해야 돼요. 기도의 깊이와 찬양의 깊이를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거 맹숭맹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예리하게 칼을 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 예리한 영성을 갈아야 한다는 거죠. 악한 영은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막 휘어잡고 그 시대를 폭력의 영으로, 반항의 영으로, 그 급격한 가정 윤리, 성윤리의 타락으로, 또 기업과 재정의 그런 아주 타락한 윤리로, 알코올과 미디어, 게임 중독의 문제, 권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그쪽 편에서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이면은 할 수 있어요. 얼룩말도 함께 무리를 지으면은 이제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 혼자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생명 같은 우정으로 우리가 함께 악의 영들을 간파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동네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여 살펴보고 두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는 2,000마리 돼지가 몰살당한 것이고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사탄의 지배는 파괴하는 지배이고 예수님의 지배는 온전케 하는 지배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대조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떤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의 지배를 거부하면 악한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죄가 우리를 휘둘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지인가 예수인가 그 동네 사람들은 좀 고민했을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다 몰살됐거든요. 한 집에 보통 1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라면 이 2,000마리면 뭐 얼마나 많은 한 10집 정도 되는 돼지 떼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잖아요. 뭐 우리 삶에 이런 정도의 경우는 잘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만은 돼지인가 예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돼지로 이미지 상징화 될 수 있는 그 복돼지 복덩어리 그 뭔가 그것을 세속적인 욕망 그걸 얻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을 접거나 밀쳐두거나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돼지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 언제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고 성경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뜻하고 좋으신 분 줄만 알았는데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들의 경제력의 상징이었던 돼지를 한 방에 몰살시키는 권능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참으로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겠죠. 어쩌면 긴급한 마을 회의가 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떠나주소서. 그들에게는 예수보다도 한 영혼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보다도 돼지로 대표되는 세속의 욕망이 더 컸다라고 다소 단순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러운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뭐 밥 먹여주냐 밥이 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잘 살고 봐야지 일단 먹고 봐야지 일단 무시당하지 않고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막 휘어잡아버려요. 그래 이게 진리야 그래 이거 먹으면 돼 라고 그냥 확 끌어가는 거죠. 사탄이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떼골떼골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돼지냐 예수냐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청년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했고 단절도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죠. 강력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려 하시자 함께 가고자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소중한 부르심 바로 가족에게로 가서 나에게 벌어진 이 큰 일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청년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아주 영육간에 피폐해져가고 자해와 폭력으로 무너져갈 때 가장 마음 아파했을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간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증해야 될 그 사명이 이 청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숭고한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의 변화를 나의 감격을, 나의 소망을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친구뿐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했대요. 데가볼리, 한글로 데가볼리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열리잖아요. 10, 그죠?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의 10개 도시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 정도가 아니라 이 10개의 데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증거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더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 일꾼으로 설교자로, 간증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일 텐데 사실 우리 삶에서 겪기에는 너무 이렇게 아주 급변하고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근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에게도 뭔가 눌림 당했을 때가 있었고 우리도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 본문을 대입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의 삶에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변화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10개 도시는 아니더라도 내가 손뻗칠 수 있으면 닿을 수 있는 만큼까지는 나한테 맡겨주신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흘러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간증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은 말로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명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누구 뭐 흉 보는 이야기, 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역전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주님 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회복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그저 나누고 그저 전하면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이고 설교자이고 선교사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섬기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한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풍랑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걸으시며 그 마을에 당도하셔서 그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천국의 그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거룩한 소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